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 개표가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승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합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현재 23개 주에서 승리해 21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는 22개 주에서 25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두 후보는 현재 펜실베니아와 네바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알래스카 등 6개 주에서 초접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후보는 어제 저녁 펜실베니아와 조지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따라잡았습니다. AP통신은 오늘 오전 현재 조지아에서 두 후보가 모두 49.4%를 득표해 동률을 보이고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또 네바다주에서 0.9%포인트 앞서고 있고, 애리조나주에서도 1.6%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에서 0.3%포인트 앞서고 있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1.4%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합주 네 곳 모두를 이겨야 승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 대선의 최종 당선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서로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저녁 기자회견에서 합법적 투표만 계산하면 내가 쉽게 이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 투표를 계산하면 그들은 선거를 훔치려 할 것이라면서 늦게 접수된 투표에 개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또 자신이 모든 주요 지역에서 크게 이기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숫자가 기적적으로 비밀리에 사라지기 시작했다며 이 과정에 불법 행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와 관련한 많은 소송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최종 승자 여부를 연방대법원이 결정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바이든 후보도 어제 승리를 자신하며 침착하게 결과를 기다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개표가 끝나면 나와 카멀라 해리스가 승자로 선언될 것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는다면서 모두가 침착하길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부정 발언 기자회견 직후 트위터에서 그 누구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외교적 관여뿐이라면서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이날 한국에서 열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 화상연설에서 2018년 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 분위기 구축을 위해 취한 중요한 조치를 지적하면서 유엔 75주년 정신으로 당사자들에게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 포용이야말로 지속적인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중국이 자국 관할로 여기는 해역에서 중국 해안경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섬들을 언급하며 이 지역에 대한 베트남의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베트남은 모든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게블란 바실 레바논 전 외무장관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레바논 시아파 단체 헤즈볼라를 지원한 혐의로 바실 전 장관을 제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헤즈볼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테러 행위를 벌여온 레바논의 이슬람 시아파 무장 세력으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첨단 군사용 드론 18대 판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의회에 이런 계획을 통보했다면서 판매 규모는 29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아랍에미리트에 판매하려는 군사용 드론은 해상 레이더를 장착했으며 오는 2024년 인도될 예정입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핵심 경합주들에서 초접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두 후보는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양 후보 진영에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며 성숙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는 대선 상황과 관계없이 외교 안보 협력에 공백이 없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흐리고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다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0도에서 13도, 낮 최고 4도에서 1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개표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아직 뚜렷한 승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 경합주들에서 초접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두 후보는 서로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아직 승부가 가려지지 않은 경합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6일 오전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개 주에서 승리를 굳혀 21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는 22개 주에서 25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두 후보는 현재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알래스카 등 6개 주에서 초접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5일 저녁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따라잡았습니다. 특히 조지아의 경우 AP통신은 6일 오전 현재 99%가 개표된 가운데 두 후보가 모두 49.4%를 득표해 동률을 보이고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또 네바다주에서 개표가 84% 진행된 가운데 0.9%포인트 앞서고 있고 애리조나주에서 개표가 90% 진행된 가운데 1.6%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가 97% 진행된 펜실베이니아에서 0.3%포인트 18,000표 앞서고 있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개표가 94% 진행된 가운데 1.4%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합주 4곳을 이겨야 승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저녁 기자회견에서 합법적 투표만 계산하면 내가 쉽게 이긴다고 주장했습니다.
If you count the legal votes, I easily win. If you count the illegal votes, they can try to steal.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적 투표를 계산하면 그들은 선거를 훔치려 할 것이라며 늦게 접수된 투표에 개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모든 주요 지역에서 크게 이기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숫자가 기적적으로 비밀리에 사라지기 시작했다며 이 과정에 불법 행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와 관련한 많은 소송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We think there's going to be a lot of litigation because we have so much evidence, so much proof, and it's going to end up perhaps at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매우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소송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사안이 아마도 이 땅에서 가장 높은 법원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종 승자 여부를 연방대법원이 결정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초반 우세를 보이다 바이든 후보에게 따라잡힌 주들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시간과 조지아주 법원에서는 소송이 이미 기각됐지만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참관인들의 개표 참관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또 위스콘신주에 대해서는 재검표를 요청했으며 네바다주에 대한 소송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바이든이 최근 가져간 모든 주들에 대해서 유권자 부정과 주선거 부정을 근거로 법적 도전을 제기할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후보도 5일 승리를 자신하며 지지자들에게 침착하게 결과를 기다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We have no doubt that when the count is finished, Senator Harris and I will be declared the winners. So, I ask everyone to stay calm, all the people to stay calm. The process is working.
바이든 후보는 개표가 끝나면 나와 카멀라 해리스가 승자로 선언될 것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는다며 모두가 침착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부정 발언 기자회견 직후 트위터를 통해 그 누구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모든 표가 개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대선 투표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당선인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러 주에서 법적 소송이 제기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합주에서 승자가 결정되지 못하고 법적 소송으로 갈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은경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개 주가 아직도 승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가운데 펜실베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알래스카 등 4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고 네바다와 아리조나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와 조지아에서는 개표가 진행되면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바짝 추격해 현재는 거의 비슷한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이런 추세라면 최종적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합주를 중심으로 막판까지 접전이 벌어지면서 개표 결과를 놓고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 측은 개표 초반 앞섰다가 바이든 후보가 바짝 따라붙었거나 우위가 뒤집힌 주에서 개표 관련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의 적법성을 문제 삼거나 참관인들의 개표 과정을 제대로 감시하도록 허용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미 일찌감치 우위가 뒤집힌 미시간에 이어 조지아와 펜실베니아에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우편 투표 문제는 투표일 이전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었지 않나요?
맞습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려 때문에 우편 투표가 이례적으로 많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일찌감치 이와 관련해 잇따라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우편 투표 참여는 소수 인종이나 젊은 층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것이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한 데 따른 것인데요. 실제로 우편 투표는 미 대선 역사상 가장 많은 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우편 투표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제기된 건가요?
핵심은 우편 투표의 유효성에 대한 겁니다. 투표일인 3일 이후 도착한 용지는 개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측의 주장인 반면에 바이든 후보 측은 조금이라도 개표 시한을 연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결과는 주별로 엇갈렸는데요. 가령 미네소타주 제8순회 항소법원은 선거 당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 용지를 집계해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공화당이 반겼던 판결이었고요. 반면 민주당이 환영한 결정도 있었습니다. 연방법원이 지난달 28일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우편 투표 개표 기한을 연장하는 결정을 한 겁니다. 선거인단 20명이 달린 펜실베니아주는 투표 당일 우편 소인이 찍혔으면 6일까지 도착해도 개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소송전이 이어지면 선거 결과를 법원이 확정하는 겁니까?
사법부가 승자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승패를 결정짓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지 W. 부시 후보와 엘고 후보가 맞붙었던 2000년 대선 당시 플로리다주 재검표 소송입니다. 당시 주 법원에서 시작된 소송은 항소법원을 거쳐 연방대법원이 재검표 중단을 최종 결정했고 고어 후보가 이에 승복하면서 결국 부시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끝났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 인사가 절대적으로 많죠?
그렇습니다. 최근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의 합류로 보수와 진보 구성이 6대 3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베럿 대법관 인준 절차를 강행하면서 선거가 대법원에서 끝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9명의 재판관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기된 소송들이 2000년처럼 대법원까지 가게 될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안을 다루려면 충분한 증거와 함께 법적 문제점이 설득력 있게 드러나야 하지만 현재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정 시한까지 선거 결과를 확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초 일정대로라면 12월 14일 선거인단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데요. 그때까지 270명을 확보한 후보가 없을 경우 연방 하원이 대통령 선정권을 갖습니다. 미 수정헌법 12조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하원은 즉시 대통령으로 투표된 사람의 명단 중 3인을 초과하지 않는 최다 득표자 중에서 대통령을 비밀 투표로 선거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원 의원 한 명당 한 표씩 갖는 게 아니라 50개 주가 각각 한 표씩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공화당 하원이 많은 주에서는 공화당 대표가, 민주당 하원이 많은 주는 민주당 대표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각 주에 연방 하원 다수당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셈인데 이럴 경우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현재 하원 구도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합니다. 공화당은 26개, 민주당은 23개 주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원이 실제로 대통령을 선출한 사례는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200년 전에 1800년과 1824년 대선에서 선거인단 과반 득표자가 없어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한 사례가 전부입니다.
하원에서도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 20일까지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지 못할 경우 헌법상 부통령에 이어 대통령 승계 서열 2위인 하원의장이 의장직을 사임하고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미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선에서 승패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지 이은경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숙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보여줄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5일 트럼프와 바이든이 선거 연장전에 돌입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권 경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개표와 소송전이 진행되는 한 누구도 성급한 승리를 선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향한 길이 더 직접적이지만 중서부에서 득표 차이가 크지 않아 재검표와 소송전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부 경합주에서 두 후보 간 차이는 투표용지 두께만큼 얇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4일 새벽 승리를 선언한 것은 성급하고 잘못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후보 지지자들이 우편으로 투표하겠다고 미리 밝혔기에 개표가 진행되면서 푸른 이동, 즉 민주당으로의 쏠림이 예상됐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언급하며 그들이 선거를 훔치려 한다고 한 데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무리 고통스러울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유효한 투표는 개표해야 한다며 그것은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늦게 도착한 우편 투표, 서명이나 비밀봉투를 빼먹은 결함 있는 투표는 거부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결국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법치주의라면서 사법부의 판단만 있다면 어떤 후보도 선거 결과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지자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벌인다면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이들을 진정시킬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신문은 전염병으로 인해 대규모 우편 투표가 불가피했지만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대혼란이 야기됐다며 올해 관건은 규칙대로 임무를 완수하고 과열된 주장은 무시하며 지방당국이 개표를 완료하도록 두고 법치주의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도 선거 결과가 제때 나오는 것보다 모든 표를 개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편 투표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며칠 걸릴 것이라며 미국인들이 차분히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선거를 훔치려 한다고 한 데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등 경합주에서 수십만 개의 유효한 표가 아직 남아있는데 이를 개표하는 것은 훔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방해받지 않는다면 주정부 당국자들이 며칠이면 개표를 완료할 수 있다고 했다며 책임 있는 공화당 지도자들은 합법적인 개표를 방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동조하지 말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도 표가 개표되도록 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개표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조금도 논란이 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때에도 개표에 며칠 걸리는데 수십 년 만에 가장 투표율이 높았으며 전염이 창궐해 수천만 명이 우편 투표를 실시한 이번에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인들이 대통령 선거 결과를 빠르고 확실하게 알고 싶어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1억 5천만 개의 표를 개표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국에서 선거 요원들과 당국자들이 오랜 시간이라며 모든 표를 개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모든 미국인들이 4년마다 한 번씩 그래왔듯이 차분하게 선거 과정이 전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결국 양당이 일부 표는 얻고 일부 표는 잃을 것이라며 그것은 부정이 아닌 민주주의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올해 미국 대선과 의회 선거 비용이 총 140억 달러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4년 전 대선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미국 선거 비용은 2000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이 통치자를 결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선거는 머니게임으로 불릴 정도로 엄청난 자금이 투입됩니다. 특히 미국은 수많은 기업과 단체, 개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후보나 정당에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금을 내고 대선 후보들은 한반도 넓이의 42배가 넘는 방대한 미국 대륙을 다니며 선거 활동을 펴기 때문에 천문학적 액수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민간 비영리 단체인 책임정치센터는 지난 28일 2020 미 대선과 상하원 선거를 합해 역대 최대인 140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중 대선 비용은 적어도 66억 달러, 의회 선거 비용은 70억 달러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4년 전인 2016년에 기록한 65억 달러의 2배가 넘는 액수며 2012년 선거까지 합한 두 선거 비용보다 더 많은 규모입니다. 책임정치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선거엔 52억 달러, 2012년엔 62억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특히 올해 대선 비용으로 추산된 66억 달러는 4년 전에 23억 달러에 비해 약 3배 늘어난 규모로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대선 후보별 자금 모금액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 캠프의 모금액은 지난 주말 현재 9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CNBC 등 미국 언론들은 책임정치센터 보고서를 인용해 선거 막판에 후원금이 집중되는 상황을 볼 때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국 대선 후보로는 최초로 모금액 1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모금액은 지난 주말 현재 6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소속 정당 위원회로부터 지원받는 별도의 재정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2일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후 6억 4천만 달러,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3억 9천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선거에서 후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후원금은 개인이나 위원회, 정당으로부터 받는 하드머니와 후보자를 지지하는 정치단체들이 돈을 모으는 슈퍼팩으로 대표되는 소프트머니로 나뉩니다. 책임정치센터는 의회 선거를 포함한 전체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지난주 기준 최대 69억 달러, 공화당 후보들은 38억 달러를 지출해 민주당의 모금과 재정 상황이 훨씬 넉넉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서 9월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모금한 후원액은 7억 4천만 달러로 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한 트럼프 후보 측을 크게 앞섰습니다. 미국 경제의 심장부인 월가 경영인들도 바이든 후보를 선호했는데 바이든 전 부통령은 7,400만 달러의 후원금을 받은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1,8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투자와 법률, 교육, 미디어 등 10개 산업 부문 중 9곳에서 압도적 후원금을 받았고 공화당은 부동산 부문에서만 민주당에 앞섰습니다. 한편 두 대선 후보가 쓴 광고비도 역대 최대 수준인 11억 달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디어 분석 업체인 칸타 CMAG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 측은 투표일인 3일 오전까지 광고비로만 6억 3,800만 달러를, 트럼프 후보 측은 4억 7,20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광고는 펜실베니아주와 플로리다주 등 경합주에 집중됐고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디지털 광고비가 크게 증가한 것도 이번 선거의 특징으로 꼽혔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최종 승자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는 대선 상황과 관계없이 외교 안보 협력에 공백이 없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미국의 차기 행정부를 겨냥해 섣부른 도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서훈 한국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6일 화상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미국의 대선 상황과 관계없이 세 나라 간 외교안보 협력이 공백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이번 화상 협의는 미국 대선이 개표지연과 소송전으로 인해 승자를 확정짓지 못하는 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 나라 안보 사령탑이 외교안보 협력 상황을 긴급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 나라 안보실장들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포함한 각종 안보 사안에 대한 세 나라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세 나라 안보실장들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대북 관여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서훈 실장은 협의에서 미국 대선이 종료된 만큼 미북 대화 노력이 조기에 재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 나라 안보실장들은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방역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 3자 대면 협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미 대선 과정에서 상황을 오판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연일 발신했습니다. 이 장관의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의 발언 내용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 변화를 오판하지 않도록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장관이 이어 6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생명공동체 실현과 평화경제학술포럼 개회사에서 북한이 미국의 차기 행정부의 의중을 탐색하기 위해 한반도에 인위적인 긴장을 조조시킨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과거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 해인 2009년 4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했지만 북한은 바로 다음 달에 2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결과는 부정적 여파만 증폭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의 발언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북한이 미국의 새 행정부를 겨냥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미리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지 3개월 만인 2009년 4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고 5월엔 2차 핵실험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초기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했지만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 같은 전략 도발에 나섬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킨 바 있습니다.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3년 2월 12일에는 3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이 장관은 미국의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한다며 미한 공조를 통해 평화적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은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든 지금의 미북 간 외교 관여를 유지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외교적 관여를 무기개발 기회로 활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역내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도 당부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차기 행정부는 북한과의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국가를 포함한 진지한 외교 관여로 북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you will see a willingness to engage with China, especially on issues that are maybe not the bilateral issues, but maybe a third-party issue that both countries have an interest in. And maybe in that process, you'll see the idea that
힐 전 차관보는 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미 대선 이후 한반도 상황을 주제로 연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조언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 북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공통점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또 북한과의 외교 관여를 가동하는 동시에 북한이 이를 무기 개발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인 중국과의 거리를 좁히며 무기를 개발해왔다며 북한의 핵 역량이 역내 정치나 전략적 역학구조에 영향을 끼치게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차기 미 행정부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체계화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개발 능력 차단이 중요하며 북한의 일방적인 실험 금지와 핵물질 생산 중단 합의 등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차석자는 이런 단계가 북한을 비핵화로 이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날 윌슨 센터 등이 공동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차기 미행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축한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지금이야말로 북한과 군비 통제를 할 시기라는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군축 합의는 결국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인 만큼 이 상충되는 부분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은 외교뿐이라고 윤 전 대표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북 관계를 구축한 것은 큰 진전으로 이를 유지해야 하며 특히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주민을 위한 궁극적 방안도 외교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군사적 방안은 문제를 해결할 방책이 아니며 고려 대상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차기 행정부도 북한과의 관여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도 이를 원할 것이며 차기 행정부는 미북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이행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차기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경제 사안 등 산적한 국내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동시에 외교 사안에도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다고 말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겠지만 미국 정부는 한꺼번에 여러 사안을 해결할 능력과 인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킨 싱가포르 회담에서 나온 합의문 이행을 위한 조속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공식 탈퇴했습니다. 차기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각종 협정들에 미국이 복귀할지 여부도 관심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4일 자신의 트위터에 당선 상황을 가정한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했지만 정확히 77일 후, 즉 제46대 대통령 취임 이래 바이든 행정부가 이 협정에 다시 가입할 것이란 겁니다. 실제로 4일 미국은 지난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된 이 협정에서 공식 탈퇴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고 가입 3년 이후 탈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4일 유엔에 공식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유예기간이 지난 이날 탈퇴가 공식화됐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년간 이전 행정부가 맺은 협약이나 국제기구 등에서 탈퇴하거나 재협상을 선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지난 4년간의 결정이 유지될지 아니면 다시 되돌려질지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를 선언한 협정 중 부활 여부가 주목되는 것 중 하나는 이란과의 핵합의입니다. 앞서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6개국은 이란과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으로 불리는 핵합의를 맺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탈퇴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Iran deal is defective at its core. If we do nothing, we know exactly.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다면서 단기간에 세계 최고의 테러 지원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들을 획득하는 정점에 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밖에 트럼프 행정부는 1987년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공식 탈퇴했고 2015년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11개국과 맺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대해서도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다양한 유엔 산하 기구들에서도 빠져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니키 헤일리 당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오랜 기간 유엔 인권이사회가 인권 탄압자들의 보호자며 정치적 편견으로 가득 찬 구덩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For too long, the Human Rights Council has been a protector of human rights abusers and a cesspool of political bias. Regrettably, it is now clear that our
헤일리 전 대사는 또 인권 이사회에 인권 탄압 국가들이 포함돼 있고 이사국으로 선출될 것이란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 유네스코와 유엔 국제 이주 협정에서 탈퇴하거나 유엔의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기구인 UNRWA에 대해선 지원금을 대폭 삭감한 것도 이목을 끄는 조치였습니다. 미국이 유엔에서 가장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고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인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탈퇴나 지원금 삭감은 각 기구들에게 큰 타격을 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보건기구 WHO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발표했고 이어 7월엔 탈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결정은 WHO가 과도하게 중국 편향적이란 주장이 배경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이 WHO의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을 숨기고 세계 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미국의 WHO에 대한 지난해 지원금이 4억 달러를 넘겼으며 이는 두 번째로 기여도가 높은 나라보다 두 배가 많은 액수이자 4,400만 달러를 낸 중국과도 대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일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 확산이 다시 급증하면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지역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말까지 코로나 백신 개발이 완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코로나 온라인 상황판은 4일 미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를 10만 2,831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지난 1월 21일 미국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1일 기준으로 최대 규모입니다. 앞서 6월 말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1일 신규 확진자 10만 명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는데 5개월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I would not be surprised if we go up to 100,000 a day if this does not turn around. And so I am very concerned.
파우치 소장은 당시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의 코로나 대응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신규 환자가 10만 명까지 올라가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증가세와 광범위한 확산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주간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이전과 비교해 45% 급등했습니다. 지난 7일 동안 하루 평균 8만 6,352명꼴로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도 최근 15% 정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1일 평균 사망자는 846명, 또 4일 사망자는 1,0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CNN 방송은 5일 전주보다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 지역이 최소 36개 주에 달하며 엘라베마, 미시시피, 테네시주 등 미 남동부 3개 주만 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4일 텍사스주에서는 신규 확진자 9,048명과 사망자 126명이 나왔고 미주리와 네브라스카, 오클라호마주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입원 환자 수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노스웨스턴 의과대학의 로버트 머피 박사는 AP통신에 현재 추세대로라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 20일까지 1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코로나로 숨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5일 기준으로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953만여 명으로 지금 추세대로라면 일주일 안에 1천만 명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하버드대 공중보건 전문가를 인용해 코로나 확산이 봄에는 동북부 지역, 여름에는 선벨트 지역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됐지만 최근 확산세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다시 방역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는 이번 주부터 밤 10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통행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지난달부터 코로나 통제 완화 조치 3단계를 시행했던 코네티컷주는 6일부터 다시 2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음식점과 종교 활동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뉴욕주는 지난 20일부터 43개 주에서 온 방문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4일부터는 뉴욕주 방문 직전과 도착 이후 2회 연속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격리 기간을 단축해 주기로 했습니다. 유럽 지역도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3일 하루 2만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39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날 85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4월 중순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달 30일부터 전국 봉쇄에 들어갔고 영국 정부도 5일부터 한 달간 전국 봉쇄를 시행합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영국 옥스퍼드대 백신 그룹 측은 4일 연내 백신 개발이 완료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If I put on my rose-tinted specs, I would hope that we will see positive interim data from both of Oxford and from Pfizer-BioNTech in early December.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면 옥스퍼드와 화이자 바이오앤테크 백신에 대한 긍정적 결과가 다음 달 초에 나오고 이럴 경우 연말까지 백신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이날 전 세계에서 약 200여 개의 백신이 개발 중이라며 WHO는 일부가 아닌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 내 탈북 난민의 수는 총 220명입니다. 이들 중 올해 대선에서 투표한 탈북민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가운데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장량희 기자가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탈북민인데 바이든을 찍는 사람도 있습니까? 켄터키주에 거주하는 50대 탈북 남성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 의사를 밝히며 반문합니다. 이 남성이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 그가 미국 경제를 성장시켰고 이는 그의 결단력과 추진력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미국이 많이 좋아졌고 그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탈북민이라는 정체성 때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여러 번 만나면서 북한을 이롭게 한 것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강화된 대북 제재로 경제를 압박했고 억류됐던 미국인들을 풀려나게 했다는 겁니다.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에서 누리지 못했던 경제적 여유와 대북 정책을 고려했다는 이 남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비관적으로 생각했지만 탈북민으로서 해야 했을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결정은 미 주류 언론에 영향받지 않았으며 당파적으로 변하는 언론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30대 탈북 여성은 기독교 신앙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합니다. 보수 정당의 낙태 반대 정책은 자신의 기독교 가치관과 가깝고 그 정책을 지키는 트럼프 대통령을 좋게 본다는 겁니다. 이 여성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판문점 회담은 실망스러웠고 미국의 이익에만 치우치는 것 같았다며 대북 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대통령을 뽑는 주요 요인이라고 말하는 탈북민은 적지 않습니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존 김 씨는 대선 당일 VOA에 기독교 목사로서의 신념과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부대 문제를 생각해도 먼저 본 오바마 정부 때 동성애자와 차별금지법을 통과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장래 문제에 많은 후전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은 여러 이유를 들며 트럼프 후보를 뽑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민주당의 오바마 케어는 의료보험 강제 정책인데 5년 전 4인 가족 최소 금액인 480달러를 매달 냈고 벌금도 냈다며 당시 150달러로 한 달 동안 살면서 놀러 가는 건 꿈도 못 꿨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또 코로나 대응을 민주당이 비판하는데 모두 처음 겪는 전염병 대유행을 놓고 민주당도 뾰족한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내 식구부터 챙기는 것이 미국 우선주의라고 생각하며 세금 인상 정책은 서민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남성은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좋은 사이라고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북한을 잘 다루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를 선택한 탈북민들은 코로나 대응, 난민 정책, 대북 정책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탈북 여성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난민 정책과 이민 정책 탓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탈북민 수가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은 과학적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거 직전까지 고민하다 바이든 후보를 찍었다는 이 여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실력을 봤으니 바이든 후보는 어떨까 궁금했다고도 말했습니다. 30대 남성 데니엘리 씨는 미북 정상 간 만남을 언급했습니다.
김정은이랑 만나는 그 장면을 보고 거기에서 되게 감동하고 그분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되게 일방적인 거고 그냥 되게 작은 팩트가 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님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거기에 방안을 들고 갔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썰러를 댄 게 없고 아직 또 코비드가 터졌고 이러니까 잘 안 된대. 저는 거기에 큰 기대감을 두지 않았어요.
데니엘리 씨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성과가 없다고 생각해 바이든 후보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엘라바마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은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이 서민들에게 더 낫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탈북 난민 수는 220명으로 이들에게는 미국 입국일로부터 1년 후 영주권을 얻고 5년 후에는 미국 시민이 될 자격이 주어집니다. VOA가 접촉한 24명의 탈북 난민 가운데 20명이 투표권을 갖고 있었고 영주권자인 4명은 영어로 진행되는 시민권 시험에 떨어졌거나 미국 시민이 되겠다는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명의 영주권자 가운데 3명은 미국 시민이었다면 트럼프를 뽑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표권이 있지만 올해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탈북민도 있습니다. 투표하지 않은 2명의 탈북민 중 한 남성은 투표권에는 기권도 포함된다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기성 정치인들을 믿지 않으며 이들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나 공평하지 않은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한다면서 자신은 공화당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엔 중립을 지키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공화, 민주, 양당으로 심하게 갈리는 미국민들이 실망스럽고 차라리 중립적인 견해가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뒤 장기간 망명 신청을 이어가던 탈북 남성은 좌파를 반대하는 공화당이지만 가족의 신분 문제를 생각하면서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란 아들은 뼛속까지 미국인이고 민주당의 진보 정책을 무척 싫어하지만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다카를 폐지하려는 트럼프를 이제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 내 탈북민들은 대부분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탈북민이라는 고유의 정체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탈북 남성은 탈북민들 다수가 공화당 지지자인 이유는 공산 정권으로부터 억압을 받다 탈출했기 때문이라며 북한 정권의 변화와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VOA에 쿠바나 북한 같은 공산 독재 정권을 경험한 난민들에게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난민 출신들은 낮은 세금과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존 김 씨는 미국에 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선거에 참여할 때마다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선거가 있어도 자유스러운 선거를 못하거든요. 그 눈치를 보면서 정말 억지로 하는 선거 투표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스럽게 내가 내 마음에 들고 하고픈데 하는 그런 자유스러운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겠고 함경도 북부 산지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내일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3도, 낮 최고는 4도에서 1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다 오후에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17도, 남포는 맑고 오전 한때 비, 최저 10도, 최고 17도, 신의주는 맑고 최저 7도, 최고 15도, 강계 오전 한때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는 맑겠습니다. 최저 4도, 최고 13도입니다. 해주는 맑고 최저 11, 최고 18, 함흥도 맑고 최저 7, 최고 19, 장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맑겠고 최저 1도, 최고 10도, 해산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1도, 최고 9도, 원산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19도입니다. 청진 오전에 맑고 오후 구름 끼고 최저 3도, 최고 15도, 선봉 오전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 14도입니다. 삼지연은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다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최저는 0도, 최고 4도.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는 맑겠고 물결은 오전에 0.5 내지 1.5m, 오후에는 1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고 물결은 오전에 1 내지 2.5m, 오후에는 1 내지 3.5m로 약간 높아지겠습니다. 서해는 맑겠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먼 바다는 오전에 0.5에서 1.5m, 오후에는 1 내지 2m로 약간 높아지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의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비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 개표가 설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승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합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현재 23개 주에서 승리해 21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는 22개 주에서 25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두 후보는 현재 펜실베니아와 네바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알래스카 등 6개 주에서 초접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후보는 어제 저녁 펜실베니아와 조지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따라잡았습니다. AP통신은 오늘 오전 현재 조지아에서 두 후보가 모두 49.4%를 득표해 동률을 보이고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네바다주에서 0.9%포인트 앞서고 있고 애리조나주에서도 1.6%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각각 0.3%포인트, 1.4%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합주 네 곳 모두를 이겨야 승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 대선의 최종 당선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서로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저녁 기자회견에서 합법적 투표만 개선하면 내가 쉽게 이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 투표를 개선하면 그들은 선거를 훔치려 할 것이라면서 늦게 접수된 투표의 개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또 자신이 모든 주요 지역에서 크게 이기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숫자가 기적적으로 비밀리에 사라지기 시작했다며 이 과정에 불법 행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와 관련한 많은 소송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최종 승자 여부를 연방대법원이 결정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바이든 후보도 어제 승리를 자신하면서 침착하게 결과를 기다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부정 발언 기자회견 직후 트위터에서 그 누구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또 모든 표가 개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여스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외교적 관여뿐이라면서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여스 총장은 이날 한국에서 열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 허상 연설에서 2018년 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 분위기 구축을 위해 취한 중요한 조치를 지적하면서 유엔 75주년 정신으로 당사자들에게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 포용이야말로 지속적인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중국이 자국 관할로 여기는 해역에서 중국 해양경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섬들을 언급하며 이 지역에 대한 베트남의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베트남은 모든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게블란 바실 레바논 전 외무장관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레바논 시아파 단체 헤즈볼라를 지원한 혐의로 바실 전 장관을 제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헤즈볼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테러 행위를 벌여온 레바논의 이슬람 시아파 무장 세력으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첨단 군사용 드론 18대 판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의회에 이런 계획을 통보했다면서 판매 규모는 29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아랍에미리트에 판매하려는 군사용 드론은 해상 레이더를 장착했으며 오는 2024년 인도될 예정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세계 34개 나라에 가입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관련 규정의 해석을 변경해 미국산 드론을 해외에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해왔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